하여튼 5월이 가정의 달이어서 그 5월 달에 좀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 시간에 가정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정의 원리가 뭔지, 또 결혼은 뭔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어떤 건지 이런 걸 좀 살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니까 이 공장에서는 이렇게 제품, 생산되는 제품의 불량률을 제로로 낮추는 게 그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생산을 예를 들어서 100만 개를 하는데 불량품이 7개 나왔다 뭐 이러면은 그것마저도 제로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로 불량률에 관한 기사가 소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전기 자동차에도 한국 기업들이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게 있는데 어떤 그 부품을 하나 보니까 제품 불량률이 거의 처음엔 한 3년 전에 10%였는데 지금 제로로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도 물론 만족하겠지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아, 이게 노력을 하면은 제품 불량률이 제로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물론 뭐 불량품을 아예 납품을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거겠지만. 그래서 오늘부터 좀 저희들이 좀 생각해보고자 하는 건 우리가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불량률을 낮출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쩌자고 이렇게 불량률을 높였나?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그렇게 말썽을 많이 피우고 이렇게 처음부터 고장난 사람을 이렇게 세상에 내보내는 건가?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직접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한번 성경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셨길래 또 인간이 어떻게 된 존재길래 이렇게 불량률이 높아졌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첫 시간에 한번 같이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뭐 늘 아시다시피 시작의 책 아니에요? 시작의 책.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근원, 연원에 관한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시작이나 출발점은 어딘지 이걸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하고 2장 20절에서 25절인데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20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셨고 어떤 것보다도 보기에 참 좋으셨다고 감탄하셨던 인간이 병들고 또 타락하고 또 정말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제대로 회복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소중한 가정, 소중한 결혼, 소중한 부부관계를 이렇게 제대로 누릴 수 있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창세기를 혹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창조하다 하는 것에 대한 비슷한 개념들이 여러 개 있어요. 창조하다, 지으시다, 만들다, 짓다. 근데 이게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단어가 다 다릅니다.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는 행동인데 하나님만이 하는 행동에서도 또 비슷한 단어, 또 다른 단어를 또 써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는 바라 엘로힘이라고 해서 이 바라라는 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거에 관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인간을 이제 또 창조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또 조금 다른 표현을 써요. 그래서 또 뭐 나중에 보면은 여자를 만들 때는 또 여자를 짓는다라고 표현해서 모든 행위가 창조에서 비롯되지만은 창조적 능력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이제 이 땅 가운데 만물이 존재하는 방식인데 이 존재하는 방식을 두고 이제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이런 건 뭐 이 시간에서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적 입장을 택한다면은 창조 어떤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비롯된 존재다. 우리가 어떤 존재에서 어떤 다른 존재로 변한 게 아니다. 진화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존재하는 것에서부터 다른 존재로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에서부터 변화된 존재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다. 이런 게 창조론적 시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 완전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남자가 좀 뭐 더 좀 모자라가지고 점점 여자로 진화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남자가 원래 좀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남자는 남자대로 지었고 여자는 여자로 만든 것이지 여자가 좀 낫다고 해서 남자가 변화되어서 여자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런 개념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지어졌다는 것, 따로 지어졌다면 따로 이 땅에 존재한다면 따로 존재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뭐 모양과 형태만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1장 27절 28절을 보면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위탁 관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지어놓고 우선 아담에게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이렇게 또 위임을 하셨어요. 근데 이름을 짓는 행위는 창조적 행위에 버금가는 행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건을 지어놓고 그게 이름이 붙여질 때까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꽃은 꽃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 비로소 꽃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무슨 그런 시가 있듯이 우리가 이름을 짓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자동차 회사들이 뭐 이번에 기아가 아이오닉 5 그러면 그 차에 이름이 붙여질 때까지 그 전기 자동차의 차종은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차 전체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 기아가 아이오닉 5라는 전기차를 만들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한 번도 타보지 않았지만은 그게 관한 기사들이 계속 뜰 때 아 그게 뭐 유럽에서 계속 좋은 평가를 받았구나 심지어 뭐 일본에서조차도 칭찬을 받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한 그 자동차의 형상이나 모양을 모르더라도 이름 때문에 그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인간이 뭘 했냐?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이 창조적 행위의 동역자처럼 마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런 지위로 승격시켜주고 그런 지위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 남자와 여자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의 존재하게 된 배경을 좀 더 상세한 기사가 2장에 나오는 기사란 말이에요. 왜 여성이 존재하게 되었냐? 그게 이제 보면은 먼저 그 이 18절 이렇게 보면은 2장 18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2장 18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더라. 원래는 아담이 먼저 존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혼자 있는 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 이렇게 됩니다. 돕는 배필. 돕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이제 우리가 외워둬야 될 말인데 에젤이라는 표현, 에젤. 여성을 특징 짓는 한 가지 성경적 단어예요. 돕는다. 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돕는다라는 게 뭐 이게 언짢게 들을 일이 아닌 게 돕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도 능력이 있어야 도울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을 지금도 도와줄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제가 아이들 자녀들보다도 조금 더 능력이 있는 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지혜로운 얘기를 좀 해준다든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좀 답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늘 돕는다라고 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단어가 아니라 돕는다는 게 사실은 꼭 뭐 격을 따질 건 아니지만은 조금 더 위에 있어야 이 도울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짓고 봤는데 혼자 있는 게 이렇게 외로워 보일 뿐만 아니라 혼자 있는 게 모양이 좋아 보일 뿐만 아니라 아 무슨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었는데 왜 도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릴 때 늘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 인간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삼위일체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 다른 존재가 하나 되는 걸 맛보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창조되었죠. 그러나 이 다른 존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하나. 다른데. 또 하나는 도움을 받고 하나는 돕는데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이면서도 관계이면서도 불구하고 또 이게 하나 될 수 있는 관계. 이게 여기에 이 하나님이 지으신 신비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서로 상이한 존재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가 되는 걸 이제 이렇게 설명한 게 우리가 아까 읽은 이런 20절 이하예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 이게 만드는 게 뭐 여러분들 보면은 아이고 이게 뭐 정말 무슨 뭐 이상한 표현들을 써놨구나. 뭐 잠들게 하고. 여러분 잠들게 하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마취약이 나왔어요. 마취약. 마취제가 여기서 나왔다고요. 안 목사님은 뭔가 잘 알아들을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아 인간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하나 뽑아도 모르는구나. 이게 마취의 근본이에요. 마취 시작이에요. 어쨌건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지었는데 인간은 흙으로 짓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겠는데 여자는 처음부터 갈빗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본 차이나의 기원이 된 거죠. 그래서 여자의 재료는 남자는 흙이 재료고 여자는 이 뼈가루가 재료다. 재료다. 그 재료부터 다르다.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우리는 원래 본 차이나다. 어쨌든 그렇게 이 재료가 다르다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제 상징적으로 말할 때 옆구리에서 나왔다 이런단 말이에요. 발목에서 발가락을 하나 떼서 한 것도 아니고 머리를 쪼개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대등한 입장에 있는 이 옆구리에서부터 여성이 나왔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액면 그대로 우리가 뭐 갈빗대를 가지고 만들었다 어쨌다는 것 그대로 뭐 믿어도 누가 할 말은 없지만 어쨌건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다. 이게 우리가 인간이 남녀로 존재하게 된 이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여자에게서 또 남자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가 자녀를 낳음으로 처음에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는데 여자에게서 또 남자가 나오는 이런 놀라운 어떤 그런 보완? 이렇게 완벽함? 어느 놀라운 순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이런 이유, 이런 목적, 이런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성경 창세기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24절 25절이에요. 이건 같이 한번 또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도대체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는데 아담이 무슨 부모를 떠납니까?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쓴 모세는 이미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할 때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거슬러 올라가다가 인간 존재의 뿌리 근원에까지 다다르고 보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로 올라갔는데 그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갔는데 어쨌건 가정이 존재하게 된 것, 가정이 존재해야 되는 양식에 관한 얘기를 기록할 때는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으로 상징되는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 여자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독립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존재여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를 떠나는 일이 제일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결혼해서는 안 될 게 부모 돈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요. 부모에게서 독립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와 독립된 가정을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비극이 그 시댁의 재산을 보고 하는 결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부모를 떠나야 돼.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원수지간이 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부모로부터 독립된 개체가 되어야 가정이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게 부모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가정을 출발하려고 그래요. 지금처럼 무주택 시대가 이렇게 막 장기화되고 말이죠. 뭐 집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결혼하려면 부모가 집을 사줘야 됩니다. 뭐 애를 낳아서 애가 좋은 학교를 가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등록금을 대줘야 됩니다. 그런 소리는 입에 올리지도 마세요. 그럴 바에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근데 우리 세상 전체가 지금 그게 아주 그냥 보편적이 되고 말았어요. 부모의 도움으로 사는 것, 부모의 도움을 뭐 이게 아빠 찬스가 없으면 성공을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세상이 지금 얼마나 시끄러워요. 맨날 장관 청문회 하면은 그러면 아빠 찬스 안 쓴 사람이 없네 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거 없으니까 지금 이러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일찍 아버님을 이어서 뭐 얼굴도 몰라요. 6.25 때 됐는지 그 정도니까 차라리 뭐 나는 그게 속이 편한데, 어쨌건 이놈의 아빠 찬스 때문에 가정이 제대로 탄생을 안 해. 그러면 남자만 가정을 떠나야 되나요? 딸은 안 떠나도 됩니까? 아니에요. 둘 다 가정을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 돼. 그래서 대등한 가정과 가정이 결합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게 무시하면은 전부 불량 가정이 된단 말이에요. 왜 가정의 불량률이 높냐? 남자들이 부모를 떠날 줄 몰라서 그래. 또 그냥 칼같이 떠나는 사람은 부모가 원수가 돼서 떠나. 이건 더 문제예요. 잘 떠나야 돼. 아름답게 떠나야 돼. 축복하고 보내야 되고 축복받으면서 떠나야 돼요. 이게 첫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떠나가지고 뭘 하냐? 아내와 합해야 된다. 둘이서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 둘이 하나 되는 게 쉽습니까? 뭐 그냥 뭐 결혼하고 첫날 밤을 지내면 하나 되나요? 하나가 되는 건 죽도록 힘든 일이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도록 이런 결혼을 허락하셨을까요? 첫째는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았지만 둘째로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뭘 돕는데? 뭘 돕는데? 어떤 남자 내가 다 벌어먹여 살린다고 주장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인간은 더불어 살 때 비로소 인간됨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 이나 이러지 않아요? 인간아 그러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무엇이 존재한다는 이유 때문에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사람은 인간으로 존재하지 인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절에 고도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원맨일 뿐이지. 그게 인간이 되려면, 휴먼빙이 되려면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존재 양식을 위해서 허락한 게 이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만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인스티튜션이에요. 우린 그걸 제도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정한 커뮤니티의 출발이요.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게 삶의 바운다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오늘 결혼하면 안 되나? 이런 제목을 붙이지만 결혼 안 해도 살죠. 반드시 결혼해야 되나? 아, 반드시 결혼 안 해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우리가 이걸 성경에서부터 한번 살펴보자는 까닭은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삶으로서 하나 될 수 없는 존재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인간이 하나님이 지은 모양과 형상을 완성해가는 불가피한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은 인간이 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애까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대책 수습이 불가능해. 이 애까지 태어나면 어떻게 부모 속에서 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자녀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나하고 다른 존재와 더불어 살아가는 첫 번째 공동체를 경험하는데 그게 가정이요. 그 가정에 남자와 여자가 기초가 되어야 되고 두 축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자녀들이 태어나야 여러분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벌거벗어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옷을 입고 있어도 발가 벗기려고 몸부림치는 곳이에요. 뭐 때문에 신상 털기를 합니까? 왜 그냥 사람의 뒷조사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벌거벗기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나? 그러고는 털어대는 곳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가정은 그런 원리로 작동하지 않아요. 가정은 부끄러우나 벌거벗었으나 약점이 있으나 허물이 많으나 그러나 그걸 덮어주고 가려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가정은 그 훈련하라고 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벌거벗었지만은 그 벌거벗었음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내가 덮어주어야 할 무엇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서로 삿대질하는 일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옷을 입고 있는데도 벌거벗겨서 부끄럽게 하는 게 세상이고 가정은 벌거벗고 있지만은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은 편안함, 그런 쉼, 그런 안락함, 이걸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영혼 없이 듣지 말고 좀 여러분들이 좀 영혼을 기울여서 들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가정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돌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못 살게 들들볶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곳에서 우리의 벌거벗었음을 편안하고 드러내고 회복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다 제정신으로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끊임없는 마치 AS를 해주듯 밖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들어오더라도 닦아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다시 새롭게 깨끗하게 해서 내보내야 되는 이런 곳이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시대가 이제 할 수 없이 또 맞벌이 부부 하느라고 다 나가게 되었지만 원래는 돕는 배필이 집안에 들어오면 늘 고장나서 들어오는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존재를 늘 새롭게 다듬어서 깔끔하게 만들어서 내보내는 이 수리처가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둘 다 나가니까 둘 다 수리해달라고 그러니까 누가 수리를 해요? 애들이 합니까? 애들이 부모 수리해야 돼? 그러니 모두가 다 고장난 거예요. 제가 지금 뭐 맞벌이 부부를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두라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게 가정이 작동했단 말이에요.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대한민국에 잘 사는 사람 재산 순위가 많은 순으로 하면은 고액 수입 소득자의 1000명의 90%가 혼자 법니다. 아시겠어요? 맞벌이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면만 따지더라도 꼭 둘이 벌어야 산다가 아니라 혼자 벌어서 살 수 있는 게 원리예요. 근데 뭐 자기 성취, 자기 개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 일하는 시대니까 제가 그걸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돼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보니까 이렇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가정, 이게 여러분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편안을 못 느낀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지 않고 일터를 빙빙 돈다. 아내하고 약속을 지키기보다도 친구들하고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집에 애들하고 노는 시간보다 그놈은 쇠작대기 메고 골프장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이미 문제가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집에서 아이들하고 그냥 맛있는 그냥 주스 한 잔 만들어 먹는 것보다 밖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게 더 재밌다. 이거 큰 문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가정이 드디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올 때는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깨진 가정에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고린도에 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고린도라는 그 헬라 세계에서의 상업의 중심지로 갔더니 모두가 다 음란해. 바람 안 피우는 사람이 없어. 우상이 만연해 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창녀가 1,000명이야. 그 창녀 이름을 성창이라고 홀리 프라스티튜트라고 해놓고는 남자들이 예배드리고 제사드린다고 전부 가서 거기서 성을 사고파는 그런 짓을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시대에 있었던 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상이 그대로 교회 고스란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결혼해야 안 했냐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괴로워하니까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인데 7장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니까 바울도 귀찮은 거예요. 자꾸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 음행을 피하기 위해 7장 2절이에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차라리 그렇게 음란하게 살 바에야 결혼해라. 그리고 한 남자하고 한 여자하고 좀 제발 좀 살아라. 그렇게 말이야 막 다수 파트너를 데리고 서로 살지 말고. 그렇게 이미 가정은 깨어질 대로 깨어진 것이고 그 깨어진 가정들이 교회로 돌아가지고 교회도 그렇게 되고 만 거예요. 성적인 음란이 말할 수 없이 심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혼자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라. 독신으로 부름받았냐? 네가 콜링이 그거냐?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냐? 그럼 그렇게 살아. 근데 저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뜻을 하나님께서 네가 네한테 그렇게 알게 했냐? 그럼 결혼해.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예요.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시해야 될 것은 남자와 여자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원래 가정은 셋이부터 시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와 하나님부터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고 가정의 머리가 되고 가정을 운행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둘이서만 살면 문제가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처녀들이 또 시집 안 간다고 말이 많으니까 처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7장 25절부터 28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놓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 사람 좌우지가 재밌는 사람. 너무 솔직하잖아요. 야, 장가가는 것도 죄는 아니다.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건 아니다. 그러나 가면 고생은 한다. 솔직한 표현이 가면 고생한다. 응? 내가 그 고생이 너무 심하니까 내가 너를 아낀다 이 뜻은 아유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있다는 이 정도로 세상이 심각해진 거예요. 그럼 그때 고린도 교회나 지금 한국 사회나 뭐 큰 차이 있을까요? 별로 큰 차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말이 우리가 하나의 어떤 상당히 조언이 될 만큼 충고가 될 만큼 귀담아 새겨 들을 만한 일이에요. 결혼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뭐 은사가 있으면은 나는 독신으로 나는 부름받은 것 같습니다. 아, 지내십시오. 뭐 수녀가 되건 뭐 신부가 되건 뭐 절에 중이 되건 뭐 아니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러나 나는 저 사람하고 살라는 진짜 굳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결혼하세요. 고생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고생이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죄로 인해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러나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건 그 죄, 인간을 산산조각 깨뜨려버린 그 조각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상상도 못할 아름다운 그런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걸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유리조각이 아니라 stained glass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깨어진 남자와 아무리 깨어진 여자,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남자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여자가 만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을 꾸려가기만 하면 정말 서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둘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정을 꾸려나가면 그 가정은 세상의 어떤 가정보다도 아름답고 향기로운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더 얘기해드리고 싶지만 또 질문도 받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결혼 꼭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뭐 알아서 하세요. 어쩌겠어요. 뭐. 근데 고생은 각오하되 그 고생은 시간이 갈수록 고생이 적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은 할 만한 고생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고생이 나를 빚어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나 혼자 알았으면 도저히 인간 안 될 인간이 가족 때문에, 가정 때문에, 곁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수없이 듣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집도 마련할 길이 없고 결혼에 최소한의 준비가 안 된데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로 만들 때부터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목격하게 하셨다면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결혼할 수 있다면 결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독신이라면 독신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룬 가정을 통해서 인간의 폭이 한없이 넓어져 하나님만큼 넓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기꺼이 감당하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우리 뭐 우즈베키스탄 잘 다녀왔었죠?
네. 아, 다녀왔습니다.
원래 한 5년인가요?
4년.
4년인가 선교사로 네. 다녀오셨다가 오래간만에 아마 우즈베키 지난주 다녀왔는데 예, 무슨 일로 다녀오셨나요?
아니 이럴 아 우즈베키스탄에 그 이제 저희가 쭉 같이 일하던 대학이 있습니다. 소아의과 대학이라고. 그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프로젝트 기획조사 때문에 갔었고요. 그 중간에 이제 짬을 내서 저희가 일하던 선교병원에 갔었는데 사실 이제 쫓기듯 나오면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저희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누가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지금 리노베이션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들을 가르쳤듯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열매를 보고 오셨네.
아, 예. 정말 그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뭐 안 목사님이 이제는 이제 또 다음 주에는 또 베트남을 가는데 우리가 이 세브란스가 125년 전인가요? 우리 한국에 돈을 보내서 그 병원을 세워서 우리가 병원 하나 없던 시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받은 거를 지금 100년이 지나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게 그런 모델로 다시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또 이제 베트남도 뭐 이렇게 뭐 또 피지도 뭐 이런 데서 도움을 그렇게 많이 요청을 한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제 누구를 도와야 할 만큼 이제 성장한 거죠. 성숙한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늘 주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야 할 그런 때가 된 거죠. 네. 예, 그렇게 도우려면 가정이 잘 안정이 돼야 돼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아내는 사실 선교에 먼저 헌신을 했고 저는 우리 교회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선교냐. 그래서 사실 선교 가는 분들 조금 제가 이렇게 좋지 않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돈만 있어서 외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제대로 못하면서. 근데 제가 2000년에 선교 갔다가 그냥 인생을 다 바꿔서 이 선교지 가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도저히 못 믿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보고 빨리 끓는 남비는 빨리 식는다고 저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선교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아 이러면서. 근데 그 1년 반을 이제 튜닝을 해야 됐습니다. 나는 빨리 가고 싶고 이제 아내는 준비를 더 같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근데 그 아내가 그렇게 그 뭐라 제가 볼 때는 좀 고집 쓰는 것 같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일하던 연세의료원에 의료선교센터가 생기고 제도가 제 감정적인 어떤 결단이 아니고 제도로 사실로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실 때는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같이 공조되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는 단 한 명인가요? 어쩌면 좋아? 아니면 여러 중에 한 명을 만나게 되나요? 그렇다면 예비하신 배우자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최적의 타이밍에 꼭 만나게 되나요? 아니면 만나려는 노력을 해야 만날 수 있을 걸까요? 그렇다면 만나려는 노력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과외를 아예 시켜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라도 못 알아보거나 거절해서 인간의 실수로 놓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다시 만나게 해주시나요?
아마 그 우리 둘이가 좀 대비가 될 텐데 저는 수없이 찾다가 그냥 뭐 시간을 많이 보낸 케이스고 안 목사님은 별로 노력 안 하다가 단번에 이렇게 성사가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찾았습니다. 열심히 찾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 안 목사님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언제가 때가 되면은 그냥 뭐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있다가 덜컥 보자마자 석 달 만에 결혼해버리고 그랬는데 저는 뭐 이 형제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믿음 안에서 차분히 기다리면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 배우자가 나타나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아 저 사람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 아닌가 하는 확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최근에도 제가 주례 부탁을 하나 받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만났냐 그랬더니 그렇게 이렇게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라는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같이 와야 중요한데 다행히 둘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늘상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오늘 보니까 나중에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고 했듯이 하나님과 함께여서 부모로부터도 독립하고 내가 가정을 가질 만한 준비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내 준비는 하나도 안 되고 자꾸 좋은 사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건 좀 조금 어리석은 기도고 섣부른 기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나는 혼자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어야 둘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지만 나는 그 배필이 없으면 완전 불구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로 서 있을 때 그때 결혼도 가장 좋은 결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늘 어떤 중독에 빠져 있다든지 내가 늘 어떤 그런 불안과 정상적인 삶의 관행을 갖지 못한 사람이 누구를 만난들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게 내가 불행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온전히 그런 인격적인 상태에 이르렀을 때 결혼해야 마땅하고 그때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우자도 쉽게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가 인격적인 기준을 가지고 인격적인 사람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이상 아 그래도 뭐 여자는 이뻐야지 그런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얼굴은 정말 좀 약간 어렵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아름다움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실제보다 저평가되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 내가 평가 기준을 올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결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그런 감동적인 결혼을 몇 개 소개하려면 할 수 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결혼. 부모들은 다 반대하는데 부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결혼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제 이렇게 결혼 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구체적인 고민을 하는데 먼저 몇 가지 원칙의 관문을 통과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예. 예, 목사님께서 너무 쉽게 저 그 결혼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좀 사실은 사실로 얘기를 해야 돼서 5월 9일 날 만나서 6월 28일 날 결혼하자 그랬고 7월 25일에 약혼하고 9월 22일에 결혼했습니다. 5개월 만에 4개월인가? 근데 그 목사님 말씀, 목사님이 그러면 연애하실 때 보면 하루에 네 번도 만나셨대요. 그 바쁜 그 MBC 기자 시절에 사모님 맨날 기다리게 하시고 네 번, 하루에 네 번씩 잠깐 얼굴 보고 또 사건 현장 가시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우리에게 그 짝을 주시는 그거가 그가 안에 그 정말 뜨겁게 서로 연모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서 어쩌면 그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뭐랄까요 가치 관점 이런 면에서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연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약점도 장점도 소망도 어려움도 정직하게 쉐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좋은 것만 보여줬다가 결혼하면 야 속았네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서로를 정직하게 알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뭐 아니 근데 다 조금씩 속이니까.
하긴 뭐.
안 속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이거 견딜 만큼 속여야지. 너무 못 견디게 속여놓으면 결혼이 화근이죠.
그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그 도전이 된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크리스천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가 의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친정에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해 주길 기대하는데 이 인간은 이 벌써 지칭이죠. 이 인간은 내 집안 일이니 알아서 해결하는 투로 말합니다. 집안, 돈, 직장, 관계 등 개인과 공동의 영역을 구별합니다. 부부는 어디까지 한 몸을 이루어야 할까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 사람 이 인간 하는 표현부터 고쳐야 돼요. 사실은 근데 나를 지칭하는 건데 저는 그래요. 부부간에는 모든 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모든 게 공유돼. 그래서 정말 많은 대화가 필요해요. 얼마나 그 대화가 이렇게 무의미해 보일 때가 많겠습니까? 뭐 맞벌이 하면 서로 직장 얘기 잘 안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직장에서 무슨 비밀이 아니라면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초대하고 그 초대를 받아들인 이상 삶의 여러 가지 반경을 같이 나누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분모가 많아져야 돼요. 가령 뭐 전업주부와 만났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밖에 들어오면 밖에서 있었던 일에 궁금한 부분이 없도록 설명을 해주는 게 원칙이고, 또 아내는 집에만 하루 종일 있었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있어난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이 없을지라도 집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 또 작은 지극히 작은 일들이라도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야말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중에는 뭐 비밀이 있을 수가 없고 나중에는 이 얘기를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알게 되죠. 그리고 요새는 이게 시댁이니 무슨 친정이냐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두 부모가 생긴 거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들 우리가 뭐 친정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조금 도움을 주든 시댁이라는 곳에 도움을 주든 둘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액수까지도 서로 이견이 없도록 그런 거 하나도 속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본급, 자기 본급은 다 감추고 예? 필요한 만큼만 공개하고 뭐 이거는 말이 그렇지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게 사는 거 전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건 이미 재물에 묶여있다는 어떻게 보면 계략에 말려든 거예요. 재물도 내 것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이 작은 재물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이게 이렇게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 뭐 감추고 있다고 얼마나 되나요? 네. 뭐 아무리 감춰봤자 내가 본 데는 뭐 얼마 되지도 않을 돈을 가지고 그거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보면은 가정의 문제를 오래 가보면은 제가 들어가 보면은 두 가지 문제예요. 뭐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기가 참 어려운 편이지만 대개 돈 문제 아니면 성적인 문제예요. 성은 성결해야 됩니다. 나중에도 내일 뭐 다음 주도 일하겠지만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결혼은 내 몸이 상대방에게 속한 존재라는 걸 선언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건 내 몸이건 어떤 욕망이건 이게 다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는 둘이서 투명한 만큼 잘 살 거예요. 네. 네. 저는 제 핸드폰 없습니다. 제 아내가 마음대로 봐요. 그래서 제가 뭐 보라 그럽니다. 뭐 제가 뭐 못할 짓을 했나요? 메시지 뭐 어쩌다가 뭐 조금 하트 표시를 날리면은 성도한테 이런 거 하지 말라 이제 그러면 안 하고 이제 이런 오해 받을 수 있다고 나이 뭐 70 넘어도 남자는 조심해야 된다고 이제. 아 그런 얘기도 저는 숭해요. 그래 맞다 뭐 남자들이 숟가락만 들리면 힘만 있어도 실수 안 되는데 뭐 그런 맞는 네. 얘기도.
아니 뭐 옆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사모님께 지도받는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 역시 뭐 다른 현실이 아니어서 아니 저, 가면 갈수록
아니 그렇게. 지도 편달을 받으라고 배우자를 주셨는데
아 그렇군요. 아,
지도 편달을 받아야죠.
아니 제가 한 번은 이제 아내하고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제 끝났는데 또 이제 한참 아내가 저한테 교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는 밥 먹으면 항상 교훈으로 끝나냐. 근데 그러면서 한편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저렇게 쉬지 않고 소산하는 샘처럼 내 인생에 대해서 염려를 해줄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아니 누가 내 인생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을 가질까. 아니 그러니까 뭐 힘들긴 하지만 고맙죠. 뭐.
아 그게 로마서 8장 말씀이 그거였구나. 그거였구나. 누가 우리를 아내의 잔소리에서 끊으리요?
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아, 오늘 너무 고백을 많이 했는데 요거는 목사님께 꼭 질문을 해야 되는 단문의 질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도 되나요?
아, 그건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저는 안 믿는 사람인데 제 아내가 결혼해 줬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이게 이제 정말 뜻을 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저 집에 가서 발칵 뒤집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 집을 몽땅 다 이게 선교가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답을 했으면 가는 거죠. 하는 건데 저는 믿고 안 믿고를 이렇게 왜 보지 말라 그러냐면요. 젊을 때 믿음이 보니까 별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엉터리 믿음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진짜 이상한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인격을 봐라. 거짓말 하나 안 하나 봐라. 열정이 있나 없나를 봐라. 꿈이 있나 없나를 봐라. 그게 더 중요하다. 예. 괜히 교회 나가나 안 나가나 그만 따지다 가보니까 시어머니 뭐 권사고 시아버지 장로인데 못되기는 더 못됐다는 걸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 좀 덜 보고 믿음이 진짜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20대 30대 진짜 믿음은 천금보다 귀해요. 저는 차라리 그런 것보다도 그 인격됨, 사람됨, 인간됨, 그리고 정직함. 여러분 정직함은 뻗어나가요. 정직하지 못하면 못 자랍니다, 인간이.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교회 나가나 열심히 나가나 안 나가나 무슨 뭐 그 교회 무슨 직분이 있나 없나 무슨 뭐 청년회장인가 이런 것 볼 것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인가 그것만 보시면 되죠.
예. 어떻게 생각하면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과 이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정말 결혼 을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뭘 봐야 하는지, 뭘 붙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주례한 커플은 결혼식 식장에서 둘이 세례 주고 결혼한 커플도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그리고 신혼여행은 저기 창조과학회 탐사 투어 보냈습니다. 예? 네? 너무 예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이 믿고 안 믿고 할 때 조금 이렇게 세례까지 인도하는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이 아 내가 이 배우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게 정말 최선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심할 수 있도록 돕는 건 필요하죠. 그 사람을 근데 뭐 너무 환경이 좋아서 믿음 같은 거 안 보고 했다가 이혼하는 게 제가 많이 봤고 또 믿음이 좋을 거라고 느닷없이 결혼했는데 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어려움들로 또 파경이 이런 것도 보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되 만약 불신자라면 그 불신자라는 표현은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건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그렇게 불어넣을 수 있는 건 대단한 저는 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당신을 만난 것보다 예수를 만난 걸 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깨어져도 괜찮아요. 결혼 안 해도. 당신은 수지 맞은 거예요. 그죠? 뭐 그러면 네. 되죠.
한편은 그 사귀는 교제하는 분이 진짜 나를 존중한다면 내 인생을 걸 내 신앙, 내 가치도 마찬가지로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신앙을 고백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태도를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이게 저는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답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솔직하게 뭐 그렇게 신앙을 권했더니 너를 보니까 더 못 믿겠다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아 이건 가망이 없다 이렇게.
아니 저는 그럴 때 내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 이건 가망이 없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 지금 내가 문제가 있구나 지금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이 여기 혹시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친구를 야 질문 많이 오네 이런 주제를 하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친구를 베이직 교회 전도에 1년간 빠짐없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교제한 지 이제 3년이 지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자친구 집에서 저의 형편을 이유로 반대가 극심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뭐 그 우선 그 자매님이 결정해야 되죠. 그 부모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결혼은 적어도 성인된 남녀가 결혼하고 또 신앙 안에서 바로 서 있는 남녀가 결혼한다면 부모의 의견이나 이런 걸 최대한도 존중해주고 부모를 예의를 갖춰서 대할 필요는 있지만 부모의 반대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걸 우선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부모한테 도움을 받지 않을 각오를 또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계기가 될 거 아니에요?
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해놓고 뭐 도와달라 그래봐야 도와주겠어요. 오히려 잘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건 부모 반대 같은 거는 부모는 반대할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건 둘이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고 뭐 물론 부모가 다 축복해 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부모의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그런 세속적인 조건, 뭐 집이 어디 있냐, 뭐 직장이 왜 그 모양이냐, 월급이 왜 그 가지고 살겠냐 그런 걸 따지면 그런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 결혼해서 좀 편하고 유복하게 좀 여유 있게 사는 걸 원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지금 당장 여유가 있다고 해서 평생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어렵게 출발한다고 해서 평생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출발은 정말 단단한 출발이에요. 훨씬 유리한 출발입니다. 그죠? 고개를 별로 많이 안 끄덕거리는데.
네, 뭐 저도 목사님 말씀 같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오늘 결혼을 위해서는 부모님과 떠나는 결정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제 그냥 속된 말로 부모님들이 아 우리 사위는 뭐해? 우리 며느리는 뭐야? 라는 그 뭐 누 어떤 사위의 어떤 며느리의 뭐 나가 더 관심이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혹시 이 자리에 부모님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어떤 내 욕심이 내 자녀의 행복과 인생의 어떤 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둘이 진실로 사랑하면은 뭐 그런 거는 얼마든지 극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그렇게 둘이서 이제 정말 사랑이 확인되고 결혼에 대한 의지가 변함이 없을 때 이제 부모를 너무 상처를 주지 않고 헤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네. 부모의 네. 마음이 풀릴 여유를 좀 주는 게 그게 네. 조금 필요한 거죠. 너무 네. 결혼을 서둘러 가지고 그냥 가출해서 맞으면 뭐 네. 당신들 안 와도 우리 결혼하는데 문제 없다가 아니라 그래도 부모님이 마음을 좀 돌이킬 만한 여유를 가지고 설득하는 시간 또 사랑을 베푸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건 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죠.
네.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뭐 결혼하는 커플 찾아올 때 그럴 때 있는데 서로 너무 좋아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상대방의 형편이 너무 어려울 때 저는 그런 말 가끔 합니다. 저 이제 뭐 신랑이면 혹은 신부가 되는 친구들한테 그 상대 부모님 찾아가서 이렇게 귀한 딸 낳아주셔서 아들 낳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도록 이제까지 가르쳐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길을 열어 가도록 우리 부모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우리 뭐 많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라도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이런 말은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그냥 결혼을 한다는 건 우리가 성인이 되는 거니까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 아까 이미 지나간 저 질문이지만 그 상대 집안의 일을 좀 도울 때 그럴 땐 조금 이 정말 이렇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돕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필요하죠. 근데 이게 뭐 사실은 쉬운 결정 우리가 무슨 결정을 이렇게 내려줄 수는 없는 일이고 본인들이 둘이서 그야말로 한 마음이 돼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 들이 이제 양쪽이 가족이 되면은 집안에 큰 일이 이제 뭐 혼사가 있다거나 경조사가 네, 있을 때 네, 네. 얼마 해야 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뭐 저희들이 한번 이제 어른들 떠났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가능한 대등하게 하라는 입장이에요. 예, 가령 뭐 이쪽 아버님 뭐 생신 때 뭐 10만 원만 드렸다 그러면 이쪽에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럴 때는 가서 그냥 찬양을 해드리고 돈은 없습니다 뭐 그러든지 뭐 똑같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떡하겠어요 돈이 없대는데 뭐 그러는 거죠. 저는 그 마음이 털 부모 자식 간에도 전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네. 보통 배우자가 생기고 서로 결혼을 하면은 부모가 사실 늘 조금 한켠에 서운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둘이서 함께 풀어드리지 않으면은 혼자서는 그렇죠. 안 풀립니다 절대. 네. 혼자서 풀려고 노력하면 한쪽하고 관계가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늘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함께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그 모든 이 일들을 어렵게 만드는 악한 영적 존재가 노리는 건 이 부부 관계란 말이에요. 부부 관계를 깨면은 다 깨집니다. 부부 관계를 깨면 그 부부와 부모와도 관계도 깨지고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부부와 친구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목숨을 걸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은 직장이 아니라 부부가 하나 됨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수 여기지 말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결혼했다고 연애할 때는 어렵게 얘기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말투가 바뀌면 안 돼. 더 조심해야 돼요. 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왜 말을 가장 쉽게 해요? 그러니까 정말 참 우리가 정말 그런 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질문이 많이 있고 또 더 많이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가정의 시리즈는 이번 달 내내 계속될 거기 때문에 남은 질문은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시죠.
하나님 살아가면서 기쁨은 나누어 배가 되게 슬픔과 어려움은 나누어 절반 아니 훨씬 적어지는 그런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쁨도 슬픔도 어려움도 감격도 함께 내일로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가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일상의 문제들을 놓고 지지고 볶는 우리의 이 일상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순결하게 그리스도께 나아가듯 하는 그 신비가 우리 가운데 녹아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능력 우리 힘 우리 노력 가지고 되지 않는 것 잘 아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손길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터치를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내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깊은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배워나아갈 때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로 그 사랑을 알도록 친히 사랑을 보이신 생명으로 사랑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어 우리로 거룩한 가족 되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 가운데 뗄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가 되도록 가정을 묶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깊이 사랑하는 가정을 소망하며 이루어가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